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문제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은 대답일 텐데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혼을 허락은 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중적 잣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문이라는 작은 내용이 등장을 할 때 오늘은 이제 신명기 24장 이혼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할 때 사실은 결혼의 모든 남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속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큰 전제로 본문을 읽어야 해석에 실수가 없고 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절을 좀 보십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을 후대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크게 두 개 학파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어요. 수치되는 일은 어느 정도 광범위했는가 하면 아내가 이제 밥을 음식을 해왔는데 태웠어요. 불쾌해. 이건 굉장히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적어도 히브리인들의 의식 세계 속에 가졌던 여자의 위치는 가능했어요. 그만큼 이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적용을 굉장히 넓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가졌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의 얼굴이 오늘 왠지 짜증스러워. 버려요. 이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만큼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여자의 그 인식은 사람 아래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졌습니다. 엄하게. 이것은 부부 간의 성적인 문제 외에는 일절 적용할 수가 없도록 좁게 가졌죠. 그런 차원에서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로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본문을 놓고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로 나뉘어졌던 굵은 전제였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하려고 했죠?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 24장에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적용을 묻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아내를 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신명기 24장의 그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냐? 즉 당신은 힐렐 학파 쪽의 견해냐, 샴마이 학파 쪽의 견해냐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했다고요? 시험하여, 시험하여.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위치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어느 위치와 가까운가 하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던 위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죠.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실권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 사건을 직설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 당시 실력자고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받아들였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가십거리였어요. 요즘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프랑스인가요? 그 지금 동거하는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하고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이게 오늘날에도 현존시켜야 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까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본처를 버리고 그것도 아주 근친상간의 수준에 해당하는 친족을 아내로 맞았죠. 이것이 그 당시 사회의 큰 가십거리였는데 요한이 그 문제를 건드렸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쟁반에 목베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위치는 그 참수형을 당한 위치와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도 이 사건을 다 알아요. 그런데 호시탐탐 예수님의 이 인기에 마뜩치 않았던 바리새파가 바로 그 가장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 생각에는 신명기 24장의 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즉 이 말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부간의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힐렐 학파의 적용처럼 그것을 넓게 적용해야 율법적으로 맞는 일인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가진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신 적이 없어요. 되묻는 방식으로 답을 감춰놓죠. 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뜬금없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본래 뭐와 뭐로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 속에 그들의 의도가 들통이 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 속에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의도인가 하면 사람의 반대 개념이 아내로 등장을 해요. 아내는 여자죠. 그 여자는 사람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아닌 존재.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무슨 표현을 해야 맞는가 하면 남자라는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남편이라는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그럼 누구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남자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을 셀 때도 남자만 셌어요. 맞죠?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자는 사람보다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정확히 질문 속에 간파하시고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무아무오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럼 예수님의 답 속에는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여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믿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대답하는 거지. 이만큼 이 당시 그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의식구조는 여자는 사람보다 하등한 존재, 열등한 존재로 인식세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 속에 이미 그것이 들통이 나 있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립니까? 자, 또 보십시다.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네, 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짝지어 주시다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용어인가 하면 소가 두 마리가 있을 때 뭘 같이 매죠? 멍에를 같이 매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매다라는 말 속에서 짝짓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은 뭐 시집살이, 직장생활 고달픈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잘못된 율법의 적용과 억압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생명과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온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는 우리 보고 멍에를 같이 매재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신부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멍에를 같이 매자 그 말이에요. 짝짓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복음의 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은 너 나와 짝하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그림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실 때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설정하신 계획이 없어요. 죄가 우리 인류 속에 들어와서 죄된 인간의 본성이 토해내는 삶의 파편물들이고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혼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찢어지고 깨지죠. 보통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사랑의 관계로만 엮어지는 줄 아는데 결혼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혼은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을 했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는가? 너무 이것저것 별별 말도 안 되는 아주 회개한 핑계와 이유를 대서 여자를 자꾸 버리니까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은 여러분, 이혼 증서를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요? 종이에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 무슨 종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뭇잎 같은 데다가 증서를 표시를 해서 줬습니다. 근데 나뭇잎이라는 게 영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고 마르면 바스라지고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긴 했는데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법적인 문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조약돌에도 새겨주기도 하고 나무토막에다가 새겨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가 써서 주라고 한 그 율법 조항을 통해서 여자는 새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얼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건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에게 버리는 조건으로 증서로 주도록 명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폐했습니다. 폐했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완성을 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마치 어떤 남편과 같냐 하면 첫 남편과 같아요.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첫 남편에게 묶여서 많은 고생을 했던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도 알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도 알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신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묶어놓고 가정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결혼 생활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론 부부가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서로 섬김을 연습하고 사랑이라는 희열을 배우게 만들고 그걸 경험케 해요. 그런데 죄가 찾아들어온 인간의 결혼 생활에는 완전한 게 없더라고요. 서로 너무너무 고통도 주고 아픔도 겪고 절망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온전하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을 더 새기게 되는 거죠. 참신랑,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깊은 전제가 뭐냐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실 때는 짝으로 묶어주셨어요. 멍에를 같이 메는 존재로 묶어주셨어요. 사랑이 식어서 헤어졌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결혼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설계 전제에는 그런 헤어짐이라는 전제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큰 전제로 반드시 살아야 되냐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한편이 돼야 돼요. 옆에 집 남자가 아무리 옳았더라도 항상 남편 하는 소리가 옳은 거예요. 무조건. 이 말뜻을 좀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한편이에요. 이게 빨간색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흰색인데. 부부는 논리로 사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성경이 어떻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여기서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라는 거죠? 주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가정의 개념 자체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달라지고 있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IMF를 만났을 때 그 IMF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단시간 내에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던 그 가장 기초 단위에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특유의 그 가정의 끈끈한 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전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초 단위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라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핵심 가치인 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될 신앙적 그 적용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배워가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정 속의 남자는 그 역할과 기능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남자의 역할은 특별히 책임과 헌신입니다. 믿습니까? 남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정말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요즘 남자들이. 타락의 증거예요. 남자는 책임과 헌신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가정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명령이 뭐예요?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먹여 살려라 그랬잖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맞아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나머지 가족들은,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식의 상하 복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등한 가치에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정으로 묶어주신 가장 기초 단위인 우리 모든 3일에 또 부부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이미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고 연습하며 또 이 땅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참 건강하고 균형 있고 책임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 1부, 2부, 사무엘서 강해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군선교, 남은 선교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주의 선한 인도 가운데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시고 주셨습니다.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일어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속에